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과 미국 그리고 세계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청취자 여러분,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꽃샘 추위치고는 꽤나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나쁜 사람이 펼치는 세상은 나쁜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많이 활동하면은 좋은 세상이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분명 나쁜 세상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 전망대 3월 25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지난주 모스크바의 한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 난사 테러가 있었습니다. 백수십여 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이런 식의 무차별 총격 테러는 용납돼서는 안 되는 세상인데 이 세상이 온통 요동치는 것 같아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대선과 총선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온통 난리통입니다. 오늘 워싱턴 전망대 모스크바 총격 사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좀 쌀쌀했죠, 진짜.
네, 네. 아침에는 보니까 뭐 살얼음이 살짝 낀 곳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추웠는데 뭐 그 날씨처럼 추운 소식, 네, 차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벌어진 총기 테러, 현재 피해자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제일 업데이트된 소식들 들어온 거 보게 되고 나면은 현재 사망자가 137명.
네.
또 더 좀 늘어날 것 같다라고 보고.
네.
부상자 거의 한 200명쯤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냥 총기를 난사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네.
아, 물론 지금 이제 거기 용의자라고 된 사람들 일부 체포가 되고.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벌써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 최소한도 그러니까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는.
네.
참 그 이제 그런 큰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런데 이 모스크바의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바라볼 때 야 그게 있을 수가 있나, 모스크바에서 총격이다. 그런데 이번 테러가 누가 저질렀는지는 밝혀졌습니까?
네, 이제 보통 테러가 일어나게 되고 나면 이제 그 뭐 어느 때는 그냥 미궁으로 빠질 때도 있고 그러는데.
네.
지금은 일단 테러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른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라고 하죠. 이슬람 국가 IS.
예, 예.
IS가 이제 자기네들이 했다. 라는 식으로.
네.
아예 이제 오픈을 하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밝혀진 동영상 같은 거 보게 되고 나면 아마 자기네들이 이제 그 촬영을 했나 본데.
네, 네.
바디캠 같은 경우를 촬영을 했는지 뭔지, 뭐, 총기를 난사하고, 그 다음에 문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보고 한쪽에서 그 테러범 중에 하나가 신호로 오면 그쪽 문 쪽에다 쏘고,
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 참수시키는,
예.
그런 영상도 있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자기네들이 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그, 일단은 타지키스탄 쪽으로 이제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랑 바로 제일 뭐 가까운 나라들이죠. 중앙아시아에.
예, 예, 예.
이제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이 몇이 예, 예, 있는데, 그 타지키스탄 출신들인데, 일단 본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뭔가 우크라이나가 관여된 것 같다. 또 여기 관해서 이제 미국은 IS 쪽에서 관여한 거 맞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또 그렇게 얘기되는 데는 얽혀 있죠. 하여튼 외형적으로 드러난 거는 일단 테러범들이 ISK라고 이슬람 국가 호라산. 야, 일종의 이제 그 지분가 봐요. 뭐 IS랜드 속에서 지역별로.
네.
뭐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라별로 시리아에도 또 있고.
예.
뭐 이제 그런 지분인데. 하여튼 외형 겉으로는 일단 이 IS 쪽에서.
네.
자기네들이 벌인 이제 러시아를 타겟으로 해갖고 푸틴이 그동안에 계속 그 IS 쪽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탄압과 이제 체포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준비했던 보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미국이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네. 한 그런 식의 이제 경고를 내린 적이 있었더랬죠.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고였고 또 미국은 또 러시아 당국 쪽에도 통보를 해줬대는데
네.
야 니네 무슨 지금 대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공연장 같은 데서 테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네.
그래서 미국민들한테도 그런데 가지 말라 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구체화돼버리고 현실화돼버린 거죠.
네. 이 아무튼 이 미국의 정보력은 뭐 세계가 알아주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번 사건을 뭐 어느 지역사회 IS다 뭐 그쪽에서 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이 그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땐 크게 이슈가 안 되니까 이번 사건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이제 뭐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만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그 확찬물을 이제 끼얹어버린 격이 됐거든요.
예.
뭐 오선돼 갖고 이제 황제처럼 돼서 짠짠하고 가는데 그냥 바로 또 모스크바니까 뭐 러시아의 심장부 뭐 한복판에서
예.
이런 또 뭐 몇 명 죽은 것도 아니고 몇백 명이 사상자가 발생한 뭐 지금 20년인데 최악의 테러라고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국경을 이제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얘기를 자꾸 꺼내고
네.
이제 그러면서 어딘가가 이제 이거를 명분을 또 타겟을 우크라이나 삼아갖고 서방 측이랑 그걸로 해서 이제 이 뭔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욱더 보복과 파괴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네.
그런 거니까 아무리 이제 서방 쪽에서든 미국 쪽에서든 이건 뭐 IS가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기긴 끝까지 우길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고 늘어지려는 건 이제 우크라이나 쪽을 물고 늘어져왔고 그런 젤렌스키 네. 같은 경우도 뭐 만에 하나 설령 인벌브가 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런 거 시인할 리는 없지만
예, 예.
우선은 이제 IS가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하고
네.
몇 년간에 걸쳐서 또 테러 수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흔히 IS에서 나타나는 이제 이런 행태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크라이나를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 푸틴. 그 부분은 그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그 타겟으로 희생양으로 삼아갖고
네.
다시 또 이제 자기의 과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덮고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는 계속 물고 늘어질 것 같고 또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사건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모스크바 한복판에 300여 명이 이렇게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사망할 정도면은 이 엄청난 탄약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중심부까지 이동했다는 것도 참 우리가 수수께끼인데 말이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궁금증이 있는 지금 상황이지만은 이 푸틴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선에 황제처럼 등극을 했는데 이번 테러로 인해서 이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은 연출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일단은 아주 완전히 큰 흠집이 나버렸죠.
예.
그야말로 안방에서 이런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으니까 체면이 확 이제 거버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일단은 전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안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또, 이, 뭔가, 이, 러시아가 이제까지 이제 3년에 가깝게 걸쳐서 뒤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두드려도 뭐, 모스크바는 까딱 없다. 감히 어떤 놈이.
예.
뭐, 이런 식의 더러운 무슨 드론 공격 같은 것이 있었었지만은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방위나 치안은 뭐,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다. 라고 한 것에 이제 완전히 그 아니오시다라는 이제 그런 기습 공격이나 있었던 게 되게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번에 뭐 대선에서 80 뭐 몇 퍼센트 그 다 가짜겠지만은
네.
겉으로는 아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오선에 성공해서 이제 그야말로 대관식을 딱 치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
이건 뭐 완전히 나라가 뭐 어떻게 개판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나니까 그야말로 푸틴 입장으로 봐서는 그 완전히 그 확 잡쳐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과 다름없는 거죠.
예.
무엇보다도 이제 테러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버렸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너 명, 두세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가서 또 많은 무기, 지금 압수된 것들 보게 되면 총기류도 그렇지만 탄창, 탄약 같은 경우, 탄약통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압수됐나 봐요.
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런 공연장의 대규모 반입이 가능했겠는가. 또 이런 류의 더군다나 이제 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런 경고를 내리니까 또 푸틴이 발끈해서 그랬어요. 저거 마타도다. 뭔가 공연장에 니네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를 흔들고 우리 치안 내지 이런 거를 그, 이, 저기, 이런 형태로 해서 흑색선전을 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저거다라고 했다가 그냥 며칠 만에 확 이렇게 되고 나니까 도대체 뭐 했냐. 지금 여기서 그 전에 미국도 9.11, 9.11 일어났었을 때 그 피해도 피해가 컸었지만 도무지 안보나 정보 당국은 뭐 했는가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측면으로 봐서 이 최소한도 이 푸틴이 바깥에서 큰 소리 치기 위해서는 안은 단단하다.
네.
뭐 정권에 시비 거는 놈도 없고 감히 고개 쳐드는 놈도 없고 또 국내나 이런데 치안이나 안보 이런 것이 아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뻥 뚫리면서 수백 명이 이런 상태가 되고 나니까.
네.
아, 이게 뭐, 이게 완전히 지금 나라 꼴이 이게 지금 뭐 믿을 수가 없는 나라 아니야.
근데
이런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근데 이 특히, 푸틴 같은 경우 보게 되고 나면, 이, 뭐, 이,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쥐.
네.
이 차마 이제 비어는 못 쓰겠는데. 우리가 쥐 모시기 모시기 모습 같은 식으로 쏙 들어가고 쏙 없어지고 뭔가 곤란한 상황이 되고 나면 싹 사라져버린대요.
네.
지난번에 프리고진 때도 자취를 감췄다가 나중에 나타났는데 이것도 딱 하고 난 다음에 사태 터지고 나니까 몇 시간 동안 사실 이런 사태 하고 나면 즉시 국가 최고 책임자가 나서서 현장 지휘 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빨리 잘 뭐 사태 수습을 해라는 식으로 즉시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고 이러는데 자취를 감췄나 봐요. 그래갖고 아마 그 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갈 시나리오 짤 때까지는 또 쏙 물 밑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갖고 이제 하는 얘기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서 반발하면 아 그럼 국경 접해 있는데 우크라이나인데 그럼 니네는 그러면 독일로 넘어가면 독일로 미운 거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로 오는 거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 이제 갖다 붙이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어쨌든 이제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하여튼 푸틴이 이런 측면으로 봐갖고 무슨 스트롱맨 리더십, 아 국가 안보 장악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그 그야말로 확 구김살이 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습이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동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보면 말이죠.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뭐가 힘이 있을 만한 그런 사람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말이죠. 이 드라마 같은 게 조그만 슬픈 장르는 눈물을 뚝뚝 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항상 같이 간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가 이 경제가 지금 힘들어지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유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돈벼락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수억 달러 공탁금 돈벼락이 마침내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이죠. 마감이 이제 한 달간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주어졌다 오늘까지. 지금 아마 내야 될 돈이 째깍째깍 불어나왔고 하지만 4억 한 7천만 달러쯤 되나 봐요.
네.
공탁금을 내지 않게 되고 나면은, 이 오늘 마감 데드라인을 지나고 나면 이론적으로 뉴욕 검찰이 이제 차압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4억 7천만 달러 정도 뭐 아무리 트럼프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캐시로 그런 거를 동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사들 같은 데 한 30여 군데 접촉했는데 다 손을 들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늘 지나고 나면 이론적으로 내일부터 뉴욕 검찰이 이제 차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하느냐. 보통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거 보게 되고 나면 우선은 뱅크 어카운트.
예.
그 다음에 캐시.
네.
그 다음에 증서, 신탁 증서라든가 예탁 증서 같은 이제 그런 유가 증권.
네.
당장 그것이 이제 압력이가 좋죠.
네.
이제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맨 마지막 단계가 이제 부동산.
네.
오너십을 갖고 있는 부동산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헌다 하더라도 딱지만 붙이지 그것이 그 곧장 황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법당국 입장에서는 4억 7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이제 가압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지금 트럼프가 한 500개쯤 가까이 기업이 된다는데 이론적으로는 500개 뱅크 어카운트 다 홀드해 가면서 4억 7천만 달러가 손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나머지를 다 동결을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게 되고 나면 이제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일단 그 조치가 시작이 되고 나면은 막을 수가 없대는데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쪽 변호인 쪽은 무슨 1억 달러 정도로 깎아달라 뭐 돈을 안 된다 어쩌고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뱅크 어카운트가 제일 먼저
네.
다음에 뭐 자동차라든가
네.
전용기 트럼프 전용기 같은 거 있죠. 네. 다 차압당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타워 같은 경우
네.
그것도 가서 열쇠도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맨 나중에 이제 순위가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대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살고 있는 그 저기 마로라곤가
네.
그 거기 리조트는 플로리다법 같은 경우는 주거용 건물에 관해서는 아무리 차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손을 못 대는 게 있나 봐요.
네.
그럼 이게 주거용이냐 아니면 사무용이냐 이런 유권해석 여지가 남아있지만
네.
일단 트럼프가 거기서 살고 있다는 데면 그런 부분에서는 논쟁의 여지는 생길 수가 있는데
네.
하여튼 그 정도 빼놓고
네.
골프장이고 뭐고 다 해서 뭐 지금 그래서 뉴욕 직원 같은 경우에는 뉴욕 지역에는 트럼프 골프장 같은 데 쭉들 서류 제출하라고 얘기했던 거 보면 아마 액션을 취하게 되고 나면
네.
뱅크 어카운트라든가 캐시 홀드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즉시 그래도 빨리 환금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프로퍼티들.
네.
그다음에 맨 나중에 이제 부동산.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네. 예전에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세금 체납이 됐다든가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 빨간 딱지 가서 붙인다.
딱지 붙인다라고 그러죠. 예.
그렇다면은 이 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자동차 소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빨간 딱지 붙인다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에 빨간 딱지 앞에다 딱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네. 이렇게 야사 비슷하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나면
네.
지금도 아마 움직일 때는 이렇게 사이드카에서 모토케이드 그런 걸 왜 안 하냐고 그렇게 하나 봐요.
네.
아마 이게 몸에 그런 권위주의적인 것에 이제 익숙해 있는지 그러니까 네. 우스갯소리로 전용기는 물론이고 사이드카지 각까지 다 딱지 붙을 거라고 하는데 글쎄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네.
또 트럼프 보게 되고 나면 또 네. 신기해요. 또 와서 내일 저 주말에 나와갖고 또 뭐 저기 또 이렇게 저 이 소셜미디어 쪽에 또 자랑을 했어요. 나 돈 무지하게 많이 벌었고
네.
이게 다 내 노력과 운, 내 재능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네.
4, 5억 달러 아무것도 아닌데
네.
내가 돈 많은 거 보고 저 정치검찰이 그거 뺏어서 저거 하려고 지금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써놨고
네.
나 돈 많아라고 써놓은 거 보면
네.
아, 진짜 이 짐작이 안 가는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예. 만약에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돈을 못 만들고 못 내고 공탁금을 이제 못 내게 되면은 뭐 이제 결과가 뭔가 이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렇고 지금 말 그대로 뭐 소셜미디어에 나 돈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만약에 다 소셜미디어에 나와 있는 얘기가 맞는다 그러면 검찰 쪽에 뭔가 빌미를 제공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분명히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워낙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든 간에 본드를 얻으려고 했는데 다들 거부를 했고.
네.
뭐 말이 그렇지 5억 달러라는 것이 캐시를 어디 은행에 쌓아두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네.
캐시플로우를 그렇게 갖고 있는 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큰 IT 회사 빼놓고 정도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트럼프가 나름대로 이제 출구라고 삼을 수 있는 여지는 자기가 지금 저기 만들어낸
네.
트루스 소셜인가 그 소셜미디어
네.
그거를 상장시킨 데니까 상장시킨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아마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나 봐요. 그러면은 대략 한 30억 달러 정도쯤의 가치를 갖게 된다니까 그거를 처분하면은
네.
또 뭐 돈은 떼돈을 버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단지 여기서의 조금 한계는 뭐냐면 일단 상장하고 난 다음에 최소 6개월 정도 지나야만 그것이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니까
네.
당장 돈을 댈 방법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서 그 소셜미디어가 가동되고 있지만은 그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트럼프 돈벌이용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치가 많이 하락할 수도 있었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이 공개 시장 공개에 따른 상장에 따른 가격보다는 떨어질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는 그 나름대로의 또 이 어떤 한 취는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그거는 약간 좀 먼 얘기고
예.
이제 그럴 여지는 있다 하지만 당장
예.
당장이 이제 오늘 그 마감 오늘 저녁 시간대까지 해서 이제 못 내고 나면은 내일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빨간 딱지가 가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거 막을 때까지는 뭔가 돈 갖다 댈 때까지는 그건 못 막고 그러니까 비정경은 예를 들어서 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프로퍼티 그냥 매각 공고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야, 야, 그 전용기 이거 매각 공고 한 5억 달러 들 때까지 확보될 때까지.
네. 참 여러 가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견디기가 힘들 텐데도 그래도 버텨내고서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수면 밑으로 조금 가라앉았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세계적인 이슈도 있군 하지만은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소강 상태는 보이곤 있지만은 참 이렇게 세계적인 이 여론을 봤을 때 많은 나라 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이 우크라이나에서 시원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뭔가 좀 특별하게 좀 시원한 소식 좀 없습니까? 사이다 같은?
네, 뭐 늘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고 있는데 뭐 아주 획기적인 지금 변화 같은 건 없어요.
네.
여전히 뭐 수세에 있던 얘기는 뭐 틀림없는 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밀고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근데, 그나마 이제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들을 보게 되고 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정규전 쪽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드론 쪽 부분으로 네. 많이 해갖고.
네.
그걸로 해서 이제 하나의 그 비대칭 무기들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반격을 좀 가하는데 또 그 흑해함대 쪽에서 상륙함 두 쪽을 상당히 파괴했다라고 그래요. 수중 드론으로 해갖고.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흑해함대가 거기서 이제 그쪽을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던 일대 골목 대장이었는데
네.
지금 그동안에 아름아름 이렇게 해갖고 한 30%쯤의 함정 같은 경우가
네.
다 이제 파괴되거나 침몰됐대요. 다 손실이 의외로 큰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상륙함 두 척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네.
이제 흑해함대 쪽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동안에 드론에 따면 공중에 뜨는 거 아니면 이제 수중 드론 같은 거 네.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이제 지상 드론 뭐 지상 드론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장난감 자동차처럼 무선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살 길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무기들 개발하는데 이제 지상 드론.
네.
그건 그야말로 소형 자동차입니다.
네.
바퀴로 달려갖고 그걸 통해서 기관총 같은 경우를 싣고 갔다가
네.
딱 앞에 보이는 데에서 이제 진지가 보이게 되면 딜이 아마 총을 쏘고. 그러니까 위는 위대로 날르고 물속은 물속대로 다니는데 이제 땅 속으로도. 근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적이 되는 게. 뭐 장갑 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고 나면 관측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조그만 차가
뭐
애들 유모차만한 것들이 살살살살 움직여갖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빼꼼히 내밀었다가 그냥 뭘 던지고 오거나 아니면 총을 쏴야 되니까
예.
러시아 쪽이 기겁을 한대요. 이게 어디서 날아오는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상 쪽 드론, 지상 드론들 무기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예.
뭐, 몇십 종을 또 개발을 했대요. 그래갖고, 지금, 앞으로 이제, 이렇게 관측 장비로도 쓰고,
예.
무엇보다 기습 공격대, 사람들이 가기 전에,
네.
먼저 가서 쭉 해서, 이 총류탄을 뒤 쏴대고 하는 식으로 돌아오고는, 이런 것들을 한다니까, 이제 그나마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이 게임 체인저식으로 완벽하게 러시아군을 밀어내진 못하긴 하지만
네.
러시아군의 역공을 좀 막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좀 그 기여를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시원한 소식은 없고
네.
단지 이제 그나마 이런 소식들이 되면 아유 그래 어떻게 좀 그렇게서라도 좀 잘 좀 버텨봐라
네.
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휘관들 말들 들어보게 되고 나면은
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 가릴 게 없다. 쓰레기라도 좋으니까 네.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뭐라도 만들 수밖에 없다.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였으니까 참 아, 이 참 딱한 얘기입니다만 네. 그래도 그나마들 이렇게 해서 좀 버티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세계인의 마음을 좀 흔들어서 우크라이나 그 전장의 현장에 지금 많은 물자가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정시, 이, 네. 그 잠시 이제 아까 그 트럼프 쪽 그 예. 하나 말씀을 좀 적을 게 있는데
예.
또 이제 그 이 저기 경호원 쪽이 증언한 거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게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경호원이가 바로 옆에 있었던 예. 사람이죠. 어, 바로 그날 펜스한테 1월 의사당 때
예, 예.
어, 이, 당신은 오늘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내가 의견 들고 이제 선거 결과 인증, 인증하지 말라.
예.
라고 하니까 이제 펜스가 거부한 거 아닙니까? 예, 예. 나는 그럴 권한이 없다.
예.
아, 근데 그거 만약에 아, 인증하게 되거나 하면 당신 정치 생명 끝장이야. 라고 예. 협박을 한 것이 증언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고 나면은,
네.
아, 이 트럼프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특히 트럼프 이렇게 하나하나 내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고 예. 나면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더 바뀔지 모르긴 하지만 정말 도저히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최종 책임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들이 나오는데
네.
이 참 세상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다 그대로 또 용인이 되고
네.
잘하는 건 잘하는 거 정책적으로 하는 관계없이 이런 것들이 또 이런 행태들이 용인되는 거 보게 되고 나면 참 세상이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원당치 못한 것 같아요.
네. 이 버젓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버젓이 판을 친다. 이 버젓이 누구에게 해당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워싱턴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워싱턴 전망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으로 좀 시선을 돌려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총선 이제 보름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네, 지금 판세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의 판세가 궁금하시라고 믿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이제 총선 2주일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이 지금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뭐 계속 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한 보름 정도 조금 더 남았죠.
네.
4월 11일이니까 그 정도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로 봐서는 대략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한 5%포인트 차로 여당이 밀리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인가 봐요. 전체적인 네. 거 지역별로 뭐 조금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디가 네. 오르고 내릴 수도 있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한 5%포인트 차이인데 큰 차이죠. 아, 물론 이거는 항상 여론조사니까 또 내일이라도 어떤 이슈가 생기면 휙휙 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네. 아, 그래서 종합적인 지지율이 그렇고 이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선거 때 뭐를 기준으로 삼아서 찍을 거냐.
네.
이제 항상 묻는 거지만 여당에 대한 후원 내지 백업 쪽으로 찍을 거냐 아니면 여당에 대한 심판 쪽으로 당신의 그 표심을 작용시킬 거냐라고 했었을 네. 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정당 지지도가 높아야 되고 여당 입장으로 봐서는 여당의 힘을 실어주는 표를 이번에 투표를 할 거다라는
네.
것이 나와야 되고
네.
야당 입장에서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근데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대략 한 15%포인트 차이로 정권 심판 쪽으로 찍겠다라는
네.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여당 혹은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중도층.
네.
중도층이 뭐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한 10 내지 15%쯤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인데 그쪽에서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여당 심판 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역시 10%포인트 이상으로 더 차이가 커요.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중도층조차도 정권 심판 쪽이니까 그건 야당을 지켰다는 얘기죠.
네.
그쪽으로 지지를 보태겠다라는 식의 얘기니까 종합적으로 봐서 지금 이제 2주일 조금 더 남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결국 그것은 지금 현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바닥점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지금 역시 이것도 이제 가장 최근 2, 3일, 저 18일에서 22일 사이이니까 이제 가장 뭐 최근께 되겠죠.
네.
그걸 한 거 보게 되고 나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36.5%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정평가는 60%.
예.
그럼 거의 1대2 더블 스코어로 이제 고개를 네거티브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
뭐 한 2%포인트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졌다니까 부정평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한때는 잠깐 40%도 넘어왔다가 다시 이제 30% 중반대로 내려왔다는데
네.
이게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참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당 지지율과 더불어서
네.
선거는 정당 지지율 높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가 높아야 되고 부정평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1대2 내지 거의 잘 봐야 4대6 정도로 되어 있는 구도가 흩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역시 아까 정당 지지율과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네.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사인이 여전히 팬딩되어 있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다면 말이죠. 이, 먼저 이 총선을 지금 맞이하는 이제 야당. 이 사실 야당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소리는 내고 있는 메시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예.
그 메시지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뭐 메시지는 것이 이제 정권 심판이고 뭐 네. 거기서 이제 뭐 정치 검찰 뭐 정치 권력 저 이제 검찰 독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아각되고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뭐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네.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여기 되면 별로 설득력은 없지만은
네.
어차피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또 여기서 이제 보게 되고 나면 특히 비례대표제도라는 그런 편법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보게 되고 나면 하나하나 면면이 그야말로 삐뚤어진 좌파들
네, 예.
말로만 이 공정 상식을 외치긴 하지만 특히 이제 패거리들 같은 추정 좌파 추정 세력 저 북한
예.
추정 세력들
예, 뭐
천안함과 연관해 갖고 그렇게 국방부라든가 모든 조사가 다 북한의 소행으로 판정되는데도 아니다거나 뜨악하게 하면서 자꾸 그런 그 분열 여론을 일으키는
네.
이제 그런 인사나 그런 인간들이 이제 주로 많이 포진되고 그런 거 보니까 지금의 이거로 봐갖고는 같이 더불어서 상종하기가 어려운 인간들이 이제 몇몇 대열에 선두에 나서고
네.
조국 같은 그런 그 후한무치한 이제 그런 그야말로 그냥 파탄
네.
이제 그런 류의 파렴치범들이 설치고 황운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로 봐도 메시지라는 것이 이렇게 설득력이 있을 만한 메시지가 없어요. 야, 여당 그렇듯이도 야당 정말 저건 맞는 얘기네.
예.
제대로 왔네. 잘하는 애. 그 다음에 국정 방향이라든가 제시하는 것들이, 저건 맞아라고 해야 되는 것들이 없고.
예.
더군다나 이제 지금 뭐 압권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했던 거가 어디 당진인가 거기 가갖고 왜 중국에 찝쩍거리느냐. 그냥 쉐쉐. 이렇게만 하면 되지. 중국에도 쉐쉐하고 대만에도 쉐쉐해서 그냥 우리는 모른 척하고 해서 양쪽에 실리만 하면 되는 거지.
예.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것이 보도가 되는데 이건 참 들어보게 되면 기가 막힌 얘기죠. 우선은 뭐 거창하게 해서 안보 의식이라든가 국제 정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의 그 무식함 내지 그 우물한 개구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보니까 쉐쉐로 중국에 대해서 시장 우리가 수출하고라든가 쉐쉐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인문학적인 지식과
네.
그 안보 내지 국제정치에 대한 상황 그다음에 무엇보다 국가의 가치
네.
국가의 가치 내지 지향점에 관해서 이건 뭐 얘기 자체가 안 되는 쓰레기 수준의
예.
그냥 잡범 수준에 맞는 인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대만을 침공하든 뭐든 우린 신경 쓰지 말고 쉐쉐하고 지내자라는 건데 이 대만이 넘어가서 거긴 물길이 막히게 되고 나면 말이죠.
예.
대만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거기에 참여하는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도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죠.
예.
물론 타격을 입습니다. 중국도 타격을 입지만 근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한국에서 나온 보도가 아니라, 예. 아, 이제 미국에 있는 혹은 이제 그 세계적인 그 저기 그런 이제 싱크탱크 이런 데서 나온 건데, 왜냐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물류 물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예.
수출 내지 에너지 같은 것들이 다 통제되거나 한다면 GDP가 한국이 최대 25%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건 망한된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프간 같은 경우, 아니, 저, 우크라이나 나왔을 때,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먼 나라에서 전쟁 벌어지는데 왜 우리가 끼어드느냐. 또 이런 얘기를 했었더랬어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강 건너 불 깎이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세계 정치라든가 국제 정세 속에서 완전히 세계를 딴 판으로 바꿔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나비 효과처럼 해서 뺄 수가 없는, 예. 벗어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정치조사는 그런 식으로 감안해 갖고 어떻게 해서 포석을 해 갖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또 계속 그 저걸 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손을 잡고 어떤 식의 스탠스를 잡는 거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 왜 끼어드느냐. 러시아에 왜 집적거려 갖고 거기 저 네거티브한 소식을 반응을 받느냐. 여기서 중국엔 쉐시어무 된다. 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그냥, 뭐 좀 말이 그래도,
네.
그 논리라든가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논리상으로는 서로 대치될 수 있어요. 야, 이래서 국익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이, 저기, 어떤 원칙론 쪽으로는 필요 없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한다면 그나마 들어줄 여지가 있는데,
네.
중국의 셰셰라 한다는 얘기는 이건 4살이나 5살짜리쯤 되는 애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왜 중국이랑 대만이랑 싸운데 그냥 우리 셰셰오면 그만 아니에요?
예.
그 6, 7살 똑똑한 애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이 이 나라의 야당의 대표고 차기 또 대권을 넘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 한다고 그러면 더 말할 여지가 없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바라는 야당에 그거에 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저 여당은 뭐고 대통령은 뭐냐. 이게 돌이켜 이렇게 보냈는데는 진짜 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한심한 모습밖에는 한심하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상황 같아요.
네. 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석학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정말 나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나라가 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 선조들의 그 사대주의 사상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못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는 걸 들어봤는데 말이죠. 지금 이 야당 대표로 있는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대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이 사대주의적 이런 세세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으로 참 궁금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 여론이 지금 냉정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어쨌든 아까 이제 지지율 같은 거 정당 지지율 같은 거 얘기를 했었을 때
네.
뭐 지금 한 5%포인트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무슨 야당이 제대로 된 걸 짚어가면서 하게 된다는데 뭐 얼마든지 야당 여야를 가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국익과 국정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서로 엇갈린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아까 4대주의 말씀하셨는데 아니, 막말로 4대주의가 아니라 5대주의도 관계없다. 제대로 된 논리적인 근거라든가 현실 인식이라든가
네.
그런 판단이 작용된다고 그러면 푸틴이랑도 가서 아삼육으로 지내야 되고 시진핑이랑도 해야 되죠.
네.
그러나 그 속에서는 뭘 요구해야 되냐면 우리의 원칙과 주된 이렇다. 우리의 방향과 갈 길은 그렇다. 그러나 푸틴 너랑 지금 우리가 전쟁 치를 수는 없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같이 어쩔 수 없이 적과의 동침하는 건데 그 대신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이거니까 이건 알아라.
예.
요거까지는 우리가 뭐 이런 식의 누가 보더라도 그래 저 정도면 뭐 하여튼 어쩔 수 없이 뭐 저 괴물이랑도 때로는 그 저 개차반이랑도 어느 때는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논리가 뒷받침이 되면 되는데
예.
아무런 머릿속에 그런 논리와 어떤 성찰과 판단도 없이
예.
그저 그 무식 그야말로 그냥 무식하게 삐뚤어져 있는 문재인 찾아가고 고봉 우는 어듯이
예.
이재명 앉아갖고 쉐쉐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고봉과 쉐쉐가 바로 문재인 정권과 이재인의 어떤 그 이거를 아 저기 저 이재명
예.
이 하다 보니까 이, 그러고 보니까 이재인도 괜찮네요, 그죠? 아니,
그 물에 그 나물이에요.
아, 그 뭐 그 네. 나물이니까 그냥 섞여도 네. 될 것 같은 인간들인데, 네. 아 거듭 얘기긴 하지만 이런 정도 수준의 빈약하고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국정 국가의 운명에 관해서 완전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무리들한테도 네. 밀리고 있다. 아 이거는 이건 그야말로 이 지금까지 지금 지켜보게 되고 나면. 잘해서 지지를 얻는 것이자 상대방이 못한 거에 대한 반사익을 있는 식으로 네. 겨우 유지해 왔는데 네. 이재명 맨날 붙잡혀가고 국회에서 오고 나니까 방탄 국회 방탄 홍의병 오고 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제발아 제가 저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쪽이 낫지 라는 식에 돼 있는 식으로 이제 반사익 지지 쪽으로 겨우 버텨왔는데 네. 아, 지금은 이제 총선 앞두고는 반사익이 받아도 훨씬 더 이쪽 지지율이 높아야 될 식으로 야당에 앉아서 죽을 수고 있는데도 그거를 타고 넘지 못하고 네. 오히려 거꾸로 밀리고 있다. 라는 얘기는 아무런, 지금 야당, 여당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뭐 무슨 가서 무슨 뭐 길 닦는다, 뭘 한다라고 해서 요란하게 저건 하긴 하는데 네.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확고하게 여당의 입장을 보이고 예. 또 여당의 존재감을 보이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반짝 적어놓긴 하지만 꼭 난 받는 느낌이 걸그룹 같아요. 그냥 누군가가 하나 아이돌 스타가 하나 나와갖고 하고 나니까 근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이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여권이 네. 여당이 네.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큰 방향과 스탠스, 정책, 그다음에 대통령실과의 관계, 네. 소위 정부와의 관계 이래서 딱 봤을 때 아, 여당이 궁극적으로는 큰 자유민주라는 큰 틀 속에서 주대를 지켜가면서도 또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부의 잘못이든가 이런 판단에 관해서 이렇게 또 제동도 걸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또 어차피 또 야당과는 불가피하게 반씩 쪼개져 있다 하더라도 또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면 네. 그 속에서 해법을 찾는 한 노력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그거 다 보고 아는데 네. 이건 허구한 날 친윤 반윤 무슨 뭐 특검 때문에 직구 까불고 그다음에 뭐 대사 이렇게 해서 쫓겨났다 왔다 그다음에 대통령 수성 뭐 무슨 회칼 어쩌고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고 나니까 네. 아, 이 사람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뭐 문재인 정권 때 그 꼴 보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해서 쫓아내고 뱉더니 도끼는 개끼니고 국정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하는 거 보기 때문에 질질 대통령 눈치나 보면서 끌려다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떻게 반짝 스타 하나 내세워서 잠깐 그 이게 꼭 뭐랑 똑같냐 하거든 한국 정치인들 특유가 하는 일이 뭐 서민 좀 저거 정책하는 데면 전부 시장통으로 가서 떡볶이나 먹고 오뎅이나 먹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저기 토식 끼고 난 다음에 무슨 연탄이라도 나르게 되면 크게 국정에 저 서민을 돌보는 정책인 거 뭐냐 민생인 거 뭐냐 네. 보여주기 쉬워.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아이돌 스타 한동훈 하나 내세워갖고 약간의 반짝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그 잠깐 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어딘가 약간 다른 듯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잠깐 올랐다가 지금 다 끝나버린 거죠. 서브스턴스가 없으니까. 네. 본질 뭔가 이 핵심이 없으니까 네. 잠깐 보여줬던 이제 이 걸그룹 공연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봐서는 여당이 어떻게든 간에 좀 저기 대통령이랑 같은 한 당이긴 하지만 집권 능력이라든가 안목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에 관해서는 똑같다. 네. 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머리들 같다. 아, 텅 빈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당이나 이재명이나 다 그 밥에 그 나물에 인식을 주게 되다 보니까 저렇게 야당이 죽을 쓰고 한심한 짓을 하고 나라를 흔들만한 위험한 그 저기 그런 행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저기 저 매보다는 네. 역시 이쪽에 대해서도 실망을 해갖고 그냥 등을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외면이자 구조적인 거부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한동훈자로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이 검찰권을 완전히 뭐 완박한다 뭐 정말 검찰권 없는 세상을 만든다 뭐 이렇다면은 그것이 결국 이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용납이 되는 것인데 그런 나라를 추구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이런 와중에 국방 외무 쪽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가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제 딱 이번에 총선이라는 것이 임기 중간쯤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제 시점이 사이클상으로.
예, 예.
근데 흔히 이제 미국은 제도적으로 와서 딱 대통령 중간 때 이제 중간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딱 중간인데 이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시기적으로도 봐도 모두 그렇고 이거는 사실 이번 중간 선거 즉 총선은
예.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긴 하면 궁극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예요 국민들. 그러니까. 아, 뭐, 이리저리에서 뭐, 나서긴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네.
잘하고 있고, 인기 높게 됐는데, 얘기할 것도 없이 쫙 하고, 여당 쪽이 백업이 되는 거고,
네.
안 되고 나면, 결국은 이제,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제 당하는 건데,
네.
대통령이 좀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으로 봐서 딱 절반 지났는데, 이게, 뭐, 과연 지금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이 많은 그 회의적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이 소위 여당 여야 간 지지 격차 같은 경우가
네.
대략 특히 이제 그 총선 때 누굴 찍겠느냐
네.
보게 되고 나면 10%대 포인트가 이상이라는데
네.
이 정도면 이건 사실은 이건 참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교 안보라든가 이런 데 쪽 부분에서는 분명히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뭐 일본과도 그렇고 한미일 동맹도 그렇고 또 네. 문재인 때 그냥 그 쥐새끼 뭐냐 이렇게 숨어서 저거 했던 우크라이나든가 이런 데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좀 내려고 하고 중국에 관해서도 할 말 하면서 살자라는 식으로 그것도 다 방향 바로 잡아가는 건데 왜 그렇게 이 대통령 지지도가 낮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네. 근데 제 남들에게 한번 짚어본다고 한다면 이 국민이나 유권자들은 대체로 보게 되거나 하면 이성보단 감성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예.
얼핏 하면 투표 뭐 이렇게 되거나 하면 고도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핵하고 마음에 착 와닿으면 그냥 쏠리는 거고
예.
아무리 말이 옳은 말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해요. 이 흔히들 우리가 이제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굉장히 그 평가에 높이 올려놓죠.
예.
아주. 근데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오히려 그 제일 인기가 없은 카터 같은 경우가 정책적으로는 엄청나게 그 많은 역할.
예.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도 정책적인 성공이 굉장히 많답니다.
예.
근데 레이건이 주는 건 뭐가 되냐면 흔히 했던 대로 그 벽난로 앞에서 인자하고 넉넉한 식으로 가디건 걸쳐갖고 국민 앞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소통, 예. 감성.
네.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고 나오면서 A 하고 했던 사람들도 아우 저 정말 우리 믿음직하고 넉넉하고 참 이런 걸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성적 판단보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군중심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네.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보게 되고 나면 지극히 가문 갈수록 권위적으로 바뀌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검사와 검찰총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스타일들이. 이런 것들 부분들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본인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나 이거 억울하다. 이거 지금 이렇게 잘해가는데 왜 이러냐라고 할지 모르긴 하지만 감성 쪽에서 고개를 약간 갸웃하게 만든다. 찌푸리게 만든다. 그다음에 본인을 포함해서 특히 가족, 와이프, 대통령 부인 이런 주변 처리를 완전히 잘못했다. 그 때문에 윤석열이란 사람이 가졌던 가장 큰 어셋은 공정함.
예.
검찰권의 공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검찰권의 행사. 뭐 이런 거로 해서 그걸 렛대로 해갖고 올라왔던 건데 자신의 최대 어셋이었죠. 그지. 자선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손상이 되어버렸다. 뭐 부인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아무리 저건다 하더라도 국민 60% 이상은 납득을 못하고 있는 그럼에도 아니라고 박박 우기면서 이런저런 눌러놓고 덮고 있는데 별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류의 어프로치는 잘못된 거다.
예.
그러니까 주변 처리 잘못해서 본인의 가장 강점이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런 어셋이 점점 빛을 잃고 말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소통 부재 이런 걸 보게 되고 나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과의 접촉이 없어요. 국민과의 접촉이 없는 것이 언론과의 접촉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이 없거나 숨겨야 할 게 많을 때. 꿀릴 때 아, 기자 앞에 서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
똑같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비난하고 해서 철저했더니 똑같이 앉아서 연두 기자회견하는 것을 해갖고 앉아서 KBS랑 앉아갖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해갖고 그런 걸 설득 안 돼요. 그건 줄 때 뭐가 되냐면 어딘가 껄끄럽고 숨기고 자신 없으니까 저런 거 아니냐.
예.
아, 그런 류의 소통 부재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좋은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미국 대통령들 뭐 트럼프 이렇게 하는 거 보기도 막 싸워요 기자들이랑.
예.
어, 그 뭐 트럼프가 특히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국민들은 거친 설전이 오가도 아, 그 속에서 대통령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언론이 짚고
네.
또 그 속에서 또 호에 따라서 판단도 하긴 하지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구중근거처럼 문을 닫아버리고 나게 되고 나면
네.
저 뭔가 문제가 있네. 역시 거기서도 아, 이제 네거티브 요인이 등장이 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했던 거는 흔히 말하는 보수층인데
네.
보수 지지층은 좀 특성이 있어요. 아,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아, 사리가 맞고 이렇게 된다면 허는데
예.
암만 지지하더라도 거기서 좀 벗어나게 되면 고개를 갸우뚱해지기 시작해요. 이 이재명 쪽 개딸이라든가
예.
문재인 대깨문 쪽은 옳고 그르고 뭐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그냥 그 저기 들깨들 모양 쫓아다니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보수층은 안 그래요. 잘하는데 하다가 저건 아니네. 왜 대통령 부인 문제를 왜 저렇게 하지? 평소 말과 다르잖아. 어 그러면 나는 뭐 한미일 동맹관에서는 내가 찬성하지만 저런 식의 행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는 것이 보수층인데
예.
지층 특성이 다른 거예요. 대깨문과 개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탈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도층, 중도층으로 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내 집토끼 이외에 산토끼, 바깥에 있는 쪽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것이 외연 확대인데,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쭉 진행되는 걸 보게 되고 나면 끊임없이 있는 자기 세력도 쳐냈어요. 이준석 여러 가지 뭐 좀 말 그대로 눈살 찌푸린 행동도 있긴 했었지만 어차피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약간의 젊은 층,
예.
그거 3, 4%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뭐 나경원이 주저앉히고 뭐 유승민이 또 저 벤치 넣어서 빼버리고 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하나라도 더 불러들이고 끌어안고 그런 것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뺄 셈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역시 문제다. 그다음에 이 지금 급한 김에 이 저걸 했었지만은 차기 주자라고
예.
할 수 있는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너무 일찍 내세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미래 권력형 권력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을 조기 등판하고 나니까 이게 사사건건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딱 뭔가 틀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대충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나면 밀립니다.
예.
아, 안 밀릴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점점 모양새 구겨지는 거예요. 갈참, 내리막길 운명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땐 정무적 판단이 어두운 것 같아요.
예.
부인 문제 특검이라든가 이번에 뭐 황상무 수석 같은 거 보게 되고 나면 뭐가 국민의 저건지 시각이 저기 눈높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고집불통처럼 버티다가 결국은 주저앉고 이런 모습 보여주게 되고 나니까 실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문제죠.
네. 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썩어도 준치의 득을 볼 사람이 또 득을 볼 정당이 어디인지 한번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